이번에 장로, 집사, 권사 세미나를 다 모여서 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일꾼이 된 여러분들이 신앙 전반에 걸친 그 안목과 또 분별에 대하여 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운동 시대고 또 교회들이 경쟁하여 그 성공을 목표로 하는 시대가 돼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과 싸워왔고 무엇을 지켜왔는가 하는 본질을 파악하며 그 교회의 교회된 책임을 지키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주변 또는 시대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의 그 중요함 또 더욱더 나아가서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상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이 전체적인 안목과 분별을 갖는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첫 강의를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지적하는 일을 하고 그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박사명 목사님이 역사적인 배경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무엇과 싸웠고 무엇을 지켜왔는가 하는 기독교가 경계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뭐냐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 오늘 깨우침이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 개신교가 들어올 때 감리교, 미국 감리교와 북장로교회에서들 선교사를 파송하여 한국에 이 기독교를 소개하였는데 들어오자마자 핍박기에 걸렸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에 신앙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순교적 결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그 칼라로 남아있어서 신앙을 가지는 일은 좀 all or nothing 같이 돼가지고 가지면 그냥 거기에 홀딱 바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인 이런 식의 기다 아니다 하는 흑백 논리 같고 같이 이런 그저 뭐라 처절하고 치열하고 한 장렬한 그런 분위기로 신앙이 채색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그동안 쭉 그 믿음의 본질을 다루면서 믿음의 성숙이 그 많은 과정과 훈련이라는 그 단계가 있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리를 잡을 틈이 없이 가지면 목숨을 거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가 되니까 거긴 무슨 중간 단계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목숨을 걸어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더 있겠어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 예전에 가장 많이 한국교회에 읽혔던 신앙서적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데 소개된 바와 같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또 순교하는 걸 영광으로 알고 유일한 소원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런 극단적인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제 나중에 연결해보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는 칼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굳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든가 찬송을 부른다든가 목사님이 오신다든가 하는 일들은 다 그것 자체로 이미 감격이었습니다. 핍박이니까요. 어디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목사라는 신분은 가장 위험한 신분이었고 그런 상황에 그 위기를 배경으로 갖고 있을 때니까 믿는 사람끼리 모이거나 믿는 사람끼리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동일변도였죠. 그러니까 이 비장함과 감동이라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위기의식과 가장 큰 감동, 희열 같은 것이 이런 비장함에 묻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인들이 가지는 그 기독교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신앙에 대한 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감동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회개에 제일 많습니다. 회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기고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가장 처절하게 낮추는 데에 묘한 그 쾌감이 있는 신앙 칼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재미.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나가는 이런 걸로는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든 또 그냥 자신을 그냥 절구통에 넣고 짓밟는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그 신앙의 감격들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만 신앙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그런 칼라가 여기서부터 굳어져온 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제하와 그다음 그 공산치하, 예. 그 조선조 마지막과 일제하와 또 공산치하의 세 대적들을 거쳐서 드디어 평화기를 맞았습니다. 평화기를 맞자 이제 뭐 신이 났죠. 교회들이 이제 아무리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도 괜찮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괜찮은 정말 평화기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내용이나 감격을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부정적으로만 해왔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한동안 들었던 설교는 다 뭐였냐면요, 옛날 얘기였습니다. 보인 감동은 만들어야겠는데, 모여서 감동은 만들어야겠는데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신앙을 옛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하로 돌아가거나 공산치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겠죠. 최권능 목사님 얘기, 주기철 목사님 얘기, 감옥에 갇힌 얘기.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향수에 젖고 감격을 되새김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 일을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이제 할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한국교회가 한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잘못됐는가. 그거 한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긴 굶고 있고 옆집에서 불고기 구워 먹는데 뭐라고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자식들한테 대답을 했냐면 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동맥 경화가 돼서 일찍 죽는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굶는데 라면도 끓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신앙의 내용으로 무엇을 제시하며 훈련하며 목적해야 되는가 하는 일에 사실상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이단을 치거나 사이비를 치거나 옛날로 돌아가거나 하는 걸로도 더 이상 메꿀 수 없는 그 말하자면 공허함과 배고픔을 가졌죠. 그때 뭐가 등장했느냐면 CCC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CCC, 내비게이터, 조이 선교회, IBF 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도 운동 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전도 운동 단체들은 다 대부분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에 그 본부를 둔 전도운동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전도만을 위한 특별한 기관입니다. 저들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CCC 같은 것은 대학생들을 복음화하자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복음화를 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결신자를 얻으면 그 낸 그 신상 기록표를 보고 그 사람 사는 그 주소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그걸 소개해 줍니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교회가 받아서 그 사람을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 통상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아웃처치 무브먼트라는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이 세력과 교회 간에 사실은 적대적인 갈등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적대적으로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에 없는 행동과 생동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현장감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 낚으러 다니는 일들이니까요. 구원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실제로 영적 전투가 행해지는 현장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설명드린 대로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다 깨우치지 아직도 다 깨우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교회의 특성은 미션 캠프는 아닙니다. 무슨 정상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공격조가 잠을 자는 텐트도 아니고 전쟁을 앞둔 전쟁터에 세운 막사도 아닙니다. 또는 그 운동 경기에 나가 메달을 따기 위하여 설치한 선수촌도 아닙니다. 가정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 그러나 교회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무엇을 가르치거나 인도하고 있지 못하니까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 바깥에 있는 복음 운동 단체들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쓸모없다가 됐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경계하고 싸우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교회가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CCC 교재를 쓰고 CCC 훈련을 시키고 교인들에게 그런 식의 신앙 교육을 유일한 교회의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무슨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전도 중심의 그 내용을 가지는 것은 하나도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건 교회라는 이름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말하자면 전도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일에 앞장서신 분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교회의 중요한 신앙훈련으로 채택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전도를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건 담임 목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메뉴가 여러 개 있는 중에 무엇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흉내낼 게 이거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는 앞다투어 제자 훈련을 하거나 전도 훈련을 하기에 바빠졌죠. 유일한 신앙 내용, 교회 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가졌던 신학적 혹은 신앙적 차원에서의 그 내용이 얼마나 그 가난했었느냐 하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할 때 천국 간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최건능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예수 천당. 그것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신앙이요 신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웃처치 무브먼트들, 특별히 전도운동 단체들에 의하여 한국교회에 뭐가 생겼냐면 구원 확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눈금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수원에서 출발하여 광화문에 도착하는 일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수원에서 광화문을 찾아오려면 서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광화문은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그 신학적인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이 광화문을 설명하는 것,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꾸 광화문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찾아가는 약도를 그리는 데는 목적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그 찾아갈 만한 곳에 그 표시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시는 없고 출발점과 목적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자꾸 확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뭐 앞에 사람이 광화문을 말로 설명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그림으로 그렸고 세 번째 사람은 사진을 찍어놓고 네 번째 사람은 그 사진을 초면색으로 그 다음 사람은 뭐 70mm로 이런 식으로만 했지 중간에 어떤 중간을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 확실히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어떤 이정표들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구원 확신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전도운동 단체들에 의하여 구원 확신이라는 눈금이 생겼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뭐냐면 한강인 겁니다. 수원을 출발한 자가 광화문을 찾아가는데 서울에 온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눈금이 한강이 생긴 겁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다. 이 확인이 됐죠. 근데 광화문을 찾는 일은 한강을 건너는 것으로 즉각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한강을 건너도 광화문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각지, 그 다음에 무슨 서울역, 남대문, 시청, 광화문 이래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수원과 한강과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한강을 발견한 이들이 모두 한강을 건네주는 뱃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서울이다. 이게 한강이다. 다 이 강을 못 넘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횃불을 밝히고 배를 띄워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 전도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강 백사장에 모여서 모두 뱃사공이 되거나 횃불을 들었거나 아니면 횟집을 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눈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눈금들은 말하자면 성화입니다. 그 성화 속에는 교회론도 있고, 그죠? 인격적인, 그 성품적인 싸움이라는 이런 눈금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금들을 한국교회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목적지에 실제로 도착한 건 아니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지는 환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신비주의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운동입니다. 도착해야 될 광화문에는 인도하지를 못하고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그 희열을 아무데서나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한강이든 삼각지든 눈금은 없어지고 약도는 없어지고 그 도착해서 받아야 할 실제적인 결과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 감정의 그 감격을 성령 운동으로 아무 곳에서나 맛보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상의 어떤 만족을 대리만족을 얻게 하는 제가 보기엔 거의 사기성이 농후한 일들을 한국교회가 방법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광화문 가는 약도를 그리거나 광화문 가는 길을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뭐만 일어났냐 하면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한강에서 누구 배가 더 큰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배가 더 크고 누구 배가 더 빠른가. 그러니까 각 교회가 어느 교회가 더 크며 어느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는가. 거기서 말하는 일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미션들입니다.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식의 신앙의 발전, 신앙의 완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과정에 관한 이해가 한국교회는 사실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와 있는 현 시점이고, 이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조금 전에 그 아웃처치 무브먼트들, 예를 들면 CCC나 네비게이트나 이런 운동 단체들이 교회의 그 교회와 동역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세워진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 둘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성도들을 뺏어가는 식의 싸움, CCC를 다닐 것이냐 교회를 다닐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싸움으로 왔던 현실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미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뭐 군사, 모든 것에 더해서 이 기독교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됐고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일이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복음주의라는 표현은 적극적이고 좋은 의미로는 교파나 교단 혹은 그런 그 교파로서 분열되어 있는 지역적인 교리 문제로 싸우지 말고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으로 뭉치자, 협력하자, 그것으로 세상과 싸우지 우리끼린 싸우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복음주의라고 쓰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복음주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원래 미국에 간 사람들이 영국의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국권을 업은 종교 탄압을 피해서 간 청교도들이 그 시조였고, 독립 전쟁 때에도 말하자면 그 영국과의 싸움에 그 독립 전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교회들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독립전쟁에서 영국과 그토록 심하게 반대하고 싸운 이유는 영국이 그 본토에서, 영국 본토에서 했던 종교적 핍박, 정치력을 업은 종교적 핍박이 다시 미국에서 재현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독립전쟁에 깊이 관여를 했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처음부터 허락했고 더더욱 종교와 손을 잡고 특별히 기독교와 손을 잡고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미국의 교회는 그 재원을 미국이라는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부의 보조로 말하자면 학교를 한다든가 무슨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모든 일에 국가가 재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속에는 저들을 대등하게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쟤네들은 도움이 안 된다, 우리만 옳고 쟤네는 틀리다라는 싸움에서 정부가 어느 쪽 편을 들 수 없게 됐죠. 그 자승자박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정부가 종교적인 모든 일에 후원과 개입하는 것을 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은 여태껏 하던 모든 일에 가장 큰 재정 후원자였던 정부가 등을 돌림으로써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재정의 궁핍함을 얻게 됐습니다. 여태껏 벌여놓았던 큰 사업들, 큰 학교, 큰 사회사업, 복지사업들 이런 모든데 재정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급해졌냐면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재정 확보가 급해졌고 재정 확보를 위하여 교인 수가 필요했으며 그 교인 수를 늘리는 일에 제일 쓸모 있는 호소력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이유와 신앙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미국은 호소력 있는 설교가가 빛을 보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그런 설교자들을 스카우트하고 또 길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헌금하는 교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하나님 주권과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종교가 말하자면 신앙이 시행되는 식이 아니라 필요한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들의 입맛에 맞는 기독교로 사실은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치와도 흡사합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큰 병이 뭡니까? 여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표 많이 얻은 사람이 되는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괜찮은 생각은 다수가 하지 않습니다. 다수는 늘 밥통들입니다. 괜찮은 생각이라는 건 소수입니다. 다수의 편을 드는 것은 다수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자는 이 가장 하찮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독재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는 늘 바보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다시피 이 전 세계의 정치와 어떤 약소국들에 대해서 운명을 좌우하는 미국의 대통령들과 무슨 국회의원들이 무엇에 의해서 뽑히냐면 자기 고향 농민들의 뭐 담배 농사에 도움이 되기는 일로 뽑히고 수출하는 일 뭐 이번에도 부시나 고호한테 남북한 문제를 묻자 뭐라고 대답했죠? 국익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야 다 미국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죠. 그렇지 않죠. 저들의 국익을 위하여 남북한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려있지 무슨 우리 국민들의 무슨 소원이나 현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 편입니다. 미국을 뭐 싸잡아서 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실용주의와 현실에 입각한 그 흐름이 한국교회 그대로 전례가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설교가 이게 완전히 인기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고급한 내용, 더 심오한 요구 이런 것들을 다수가 알아먹고 쫓아오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앙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유치원 수준의 교회, 국민학교 수준의 교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의 교회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수준이 낮다 높다라고 우열을 구별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교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거기가 평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 제일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 일을 그 맡을 사람과 그런 교회가 없으면 가장 많은 대중, 가장 많은 그 대상을 책임지지 못하고 외면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을 점검하실 때 나는 지금 국민학교 몇 학년인가, 중학교 몇 학년인가, 고등학교 몇 학년인가 알고서 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런 요구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나 뭘 잘하면 꼭 거기다 모든 걸 잘하라 그래요. 모든 걸 잘하라고. 응? 모든 걸 잘하라 그래요. 누가 가서 저 금메달 따갖고 오면 쯧쯧쯧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효도도 하고 예수도 믿고 거기다가 다 갖다 붙여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해요? 각각 할 일이 하나씩 있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좀 말이 이상하게 된 기분이 없지 않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한테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해달라 그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쪽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저보고 또 해 목사님이 이번에 가셔서 올림픽 가셔서 기도해 줬으면 금메달 더블로 땄을 텐데 안 갔습니까? 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교회인가? 여기서 뭘 기대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왜 모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갑자기 느닷없는 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에서 삐졌는지 국수 먹다가 괜히 돌 하나 씹어놓고 갑자기 성질을 부린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분별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투정을 부리듯이 할 수준으로는 이 교회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게다가 여러분은 귀한 직분까지 맡은 이 교회의 일꾼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안목과 그런 이해를 놓치고 있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서 있는 데는 굉장히 어리숙한 데입니다. 이제 막 국민학교 1학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글쎄 국민학교 한 5, 6학년 혹 중학생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입장을 우열의 개념을 떠나서 그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앞서 있는 데입니다. 저들이 뒤에 있다는 것뿐이지 저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개념에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더 우리보다 행복하기도 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더 많이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나가고 많이 알면 만족이 줄고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의존해야 될 것보다 책임져야 할 것이 비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남포교회를 남포교회답게 하는 것, 교회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교계의 현실, 수준을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는 일, 확인을 받는 일, 이런 일들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쩜 맨 앞장서서 나가는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도로 포장을 하고 가로등을 세울 틈 없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밀림을 뚫고 나가고 불도저로 길을 하나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이 교회를 복된 교회답게 만드는 일과 앞장서 길을 내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감격과 그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그러면 참 이 교회는 재미없는 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교회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거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결단코 그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안 맞으면. 그래서 각각 돌아보셔서 오늘 말씀드린 이것과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들을 역사적인 기독교의 발자취,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쌍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연결하셔서 참다운 기독교와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과 우리가 맡은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이해와 깨우침과 그리고 분발과 책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그것이 복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주 안에서 확인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한국교회 앞에 앞장서며 길을 내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된 것들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설명하는 귀한 직분을 맡기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 일이 가지는 그 중요성과 그 어려움을 저희가 알기에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런 깨우침 받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증거하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다 같은 은혜와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먼저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혹 게으름이나 무지함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곡해되는 일 없이 온전히 주의 은혜와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과 주시려는 복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거기 열매가 있고 거기 감사가 있는 올바른 결실로서 맺어지도록 주께서 여기 앉히시고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베푸시는 은혜들을 결실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